남북으로 우크라이나 자포리자에 포격을 가하면서 적어도 17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본토와 우크라이나 남부 크름반도를 연결하는 크름대교에서 폭발이 일어나 교량 일부가 붕괴한 직후 러시아의 포탄이 자포리자 아파트 등에 떨어지면서 이 같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보안당국은 러시아가 쏜 로켓들이 주택 20여 채와 아파트 50개 동을 파손했으며 약 50여 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당국도 이날 공격을 확인하며 수십 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남부 크름반도를 잇는 크름대교에서는 철도로 운송되던 유조차에서 불이 옮겨붙어 폭발하면서 다리 일부 구간이 붕괴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에 따르면 이 폭발로 대교의 주요 구간이 손상돼 붕괴됐습니다. 이에 따라 크름반도를 오가는 열차 운행이 당분간 중단됐고 양방향 차량 통행도 멈춘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최근 일부 전투에서 수세에 몰리자 군 최고 지휘관을 또다시 교체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8일 가성 장군인 세르게이 수로보킨 육군 대장을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지역 합동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수로비킨 대장은 2017년부터 항공우주사령관을 맡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선에선 지난 6월부터 남부군관구사령관을 맡고 있습니다. 수로비킨 대장은 과거 시리아 내전 당시 러시아군을 이끌었으며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알레포 공격을 지휘했던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2월 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군 총사령관을 교체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언론들은 이번 총사령관 교체가 우크라이나 남부에서 러시아군의 전쟁 수행에 중요한 보급로 역할을 했던 크름대교가 공격으로 일부 손상된 이후 이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면임을 확정 지을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7차 전체회의 실중전회가 9일 베이징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실중전회가 9일 오전 베이징에서 시작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중전회에 이어 16일부터는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가 열립니다. 실중전회에서는 19기 중앙위원 200여 명과 후보위원 약 170명이 모여 비공개 회의를 열고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 연장을 사실상 공식화하는 무대가 될 20차 당대회를 최종적으로 준비할 예정입니다. 회의에서는 16일 개막하는 20차 당대회 개최와 관련한 내부 일정을 결정하고 당장 개정안 등에 대해 토론을 벌이며 지난 5년간 성과를 정리하고 현재의 정세와 당의 임무에 대해 분석하고 논의합니다. 당대회 폐막일 다음날 열리는 제20기 일중전회 때 새롭게 구성될 최고 지도부 구성원들의 면면이 공개될 전망이며 이때 시진핑 주석이 당 총서기로 공식 재선출됨으로써 집권 3기를 열게 될 것이 확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정부 시위가 한창인 이란에서 국영방송이 한때 해킹당해 반체제 영상이 방영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8일 오후 9시경 이란 국영방송인 채널 1번과 채널 6번에서 갑자기 정규방송 송출이 끊기면서 해킹 조직이 만든 영상이 약 11초간 방송됐습니다. 영상 속에는 이란 최고 지도자가 불길에 휩싸이고 표적으로 조준되는 이미지와 최근 반정부 시위를 촉발한 인물인 마흐사 아미니의 사진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여성, 삶, 자유라고 외치는 군중들의 구호 소리가 반복되는가 하면 우리와 함께 일어서자는 자막이 나타났습니다. 이번 사이버 공격은 아달라트 알리라는 해킹 조직에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유럽에서 또다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주 유럽연합 EU 지역 내 코로나 확진자가 일주일 전보다 8% 늘어난 150만 명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탈리아에서 9월 28일부터 10월 4일 코로나 입원 환자가 전주 대비 약 32% 증가했고 집중 치료 입원 환자는 약 21%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영국의 코로나 관련 입원 사례도 전주보다 45%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유지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양상입니다. VOA 세계 뉴스를 마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미국의 유명 재즈 가수 프랭크 시나트라가 부른 시카고라는 제목의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카고를 구경시켜드리죠. 아주 좋아요. 확신해도 좋아요. 시카고에서는 우울증을 떨쳐버릴 거라고요. 인생 최고의 순간을 즐기죠. 이런 내용입니다. 노래만 들어도 한 번쯤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 것 같네요. 미 중서부 일리노이주 시카고는요. 미국의 대도시 가운데 하나인데요. 미 북동부 뉴욕과 서부 로스앤젤레스에 이어서 미국에서 인구가 세 번째로 많은 도시입니다. 시카고 하면 떠오르는 게 여러 개 있지만 그중에서도 시카고는 유명한 고층 건물이 여러 있고요. 또 미시건 호수, 스테이크 식당, 바람의 도시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바람이 심한 걸로도 유명합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도시 면적은 약 600제곱킬로미터인데요. 평양이 약 1740제곱킬로미터니까 평양의 3분의 1쯤 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런데요, 이 시카고라는 도시가 여행자들이 뽑은 미국 내 최고 대도시로 꼽혔습니다. 6년 연속 1위 기록을 세웠는데요. 시카고 관광청은 여행 전문 잡지 콘네나스트 트래블러가 발표한 2022 리더스 초이스 어워드에 미국 최고의 대도시 부문에서 이 같은 성적을 거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NBC5 시카고 방송은 또 1등입니다 라는 말을 시작으로 이 소식을 전했는데요. 여행자들이 시카고를 최고의 대도시로 꼽은 이유를 로리라이프 시카고 시장의 설명으로 소개했는데요. 세계적 수준의 식당, 최고 수준의 호텔과 회의 공간, 문화기관과 유흥장소 등을 꼽으면서 팬데믹 전 수준으로 거의 회복된 숙박시설 자료도 소개했습니다. 여름철 호텔 객실 수요가 2019년 여름 수준의 90%를 회복해서 300만 객실을 추가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기록입니다. 그 밖에도 일리노이 주지사의 말을 인용해서 그림 같은 호숫가, 세계적 수준의 박물관, 친절한 사람들, 최고의 피자 이렇게 모든 것이 있다면서 여행자들이 좋아할 만한 모든 게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시카고가 미국 최고의 대도시 1위인 한편 독자들이 뽑은 미국의 최고 소도시 1위로는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항구도시 찰스턴이 꼽혔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BOA 한국어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정리합니다. 독자의 선택.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BOA 이야기 미국사 인물 아메리카까지 준비해놨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10월 두 번째 주 순서 출발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첫 원주민 여성 우주인 니콜 만. 스페이스X가 국제 우주정거장에 유인 우주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우주선에 탑승해 임무 사령관으로 원정대를 이끌고 있는 사람은 니콜 만. 니콜 만은 아메리카 원주민 여성 최초의 우주인인데요. NPR은 해병대 조종사이자 미 항공우주국 나사 우주비행사인 니콜 만 씨가 왈라키 부족의 일원이라고 소개했는데요. 2002년 존 해링턴이 아메리카 원주민 최초로 우주를 걸은 지 20년 후라고 보도했습니다. 나사의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스페이스X 드래곤 우주선에 탑승한 우주인들은 모두 6개월간의 임무를 위해 국제 우주정거장으로 여행하며 그동안 우주 유형과 3D 프린팅 인체 조직을 포함해 200개 이상의 실험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니콜만은 지난 여름 NPR의 All Things Considered에 출연해 승무원의 계획 중 일부를 자세히 설명했는데요. 그녀는 우주여행이 젊은 세대를 격려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하며 이 젊은 여성, 어쩌면 원주민, 어쩌면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이 이러한 기회가 있고 잠재적으로 그곳에 있던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음을 깨닫고 있다고 하면서 그래서 그것이 그 젊은 세대에게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 니콜만은 우주 비행사가 되는 것이 자신의 목표 중 하나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말했는데요. 해병대에 합류해 비행을 한 후에 나사에 지원할 가능성을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니콜만은 절대 자신을 깎아내리지 마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캘리포니아 음력설.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아시아 나라의 전통 명절인 음력 1월 1일 설날을 공휴일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차이나 데일리에 따르면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달 29일 음력 설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에 서명했는데요. 지역 내 아시아계 인구가 높은 특성을 반영한 결정으로 캘리포니아는 미국 내에서 아시아계 주민이 많은 곳으로 꼽힙니다. 이곳에 거주하는 한국, 중국, 인도 등 아시아계 주민 비율은 15.7%에 달하는데요. 앞서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해당 법안을 가결 처리해 지난달 13일 주 정부에 송부했습니다. 법안에는 음력 1월 1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주 공무원들이 8시간의 공휴일 휴가나 보상 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서명 뒤 배포한 성명에서 설날을 주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캘리포니아주에 가져온 다양성과 문화적 중요성을 인정하고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음력 설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에는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정리하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에는 또 어떤 기사가 독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을까요?
네, 북한이 최근 잇따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이에 대한 미국의 전문가들의 분석을 담은 기사가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이 실험 단계를 넘어서 실전 배치 단계 진입한 걸로 평가했습니다.
네. 자, 전문가들의 실전 배치 단계 진입 분석이라는 게 좀 위협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좀 보죠.
먼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실전 배치라고 말한 첫 번째 전문가는 제프리 루이스, 미들베리 국제연구소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 국장이었는데요. 북한이 최근 일주일 새에 다양한 장소와 시간대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쐈다는 것이 이미 실전 배치 단계라는 걸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이미 해당 단거리 미사일들이 작동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발사들은 미사일 실험이라기보다는 군사 훈련이나 연습으로 봐야 한다고 루이스 국장은 진단했습니다.
네. 자, 좀 앞서서요. 지난달 25일에 북한이 지대지 단거리 미사일 한 발을 평안북도 태천 일대에서 발사했고요. 또 28일에는 단거리 미사일 두 발을 평양 순안 일대에서 발사했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9일에는 오후 8시 이후에 단거리 미사일 두 발을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발사했고요. 1일에는 오전 6시 45분에서 7시 3분 사이에 단거리 미사일 두 발을 평양 순안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데이비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은 이미 개발 단계를 지나서 아무 때나 발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미사일 전문가의 분석도 있을까요?
네, 미사일 전문가인 반벤 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수석 부차관보는 최근에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은 매우 많은 실험을 거쳤고 북한도 실전 배치를 주장했다고 말했습니다. KN-23은 지난 2017년에 첫 실험 후에 올 9월 실험이 재개될 때까지 벌써 19번 실험이 실시됐고요. 이 정도면 서방 기준에서도 충분한 실험을 거친 미사일 체계라는 겁니다. 특히 북한이 철도 기동 시 KN-23 미사일을 배치했다고 주장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지상도로 이동 시 KN-23 미사일도 배치된 걸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북한 미사일의 정확도 수준은 어떻게 분석됐을까요?
네,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은 북한이 이스칸데르형 KN-23과 에이테큼스형 KN-24 미사일들을 개발하면서 훨씬 정교한 타격 능력을 갖추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기동 능력이 있는 미사일들은 정확도가 높은 편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들 미사일에 대한 실험을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건 단순히 인구 밀집 지역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 한반도 내 미군과 한국군 시설을 타격하는 걸로 분석했는데요. 특히 북한이 최근 실험하고 있는 단거리 미사일들이 많은 경우 일본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것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이 기사 분석 기사가 나오고 나서요. 또 한반도 시각으로 4일에 북한이 이번에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기사가 나왔죠?
네, 맞습니다. 이 소식 역시 독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탄도미사일이 5년 만에 일본 상공을 넘어서 태평양에 낙하하면서 일본에서 한때 긴급 피난 지시가 내려졌다는 보도였습니다.
예, 자,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요?
네, 4일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걸로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밝혔는데요. 오전 7시 23분경에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발사돼서 동쪽으로 일본 상공을 통과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고 한국의 합참이 말했습니다. 이 탄도미사일 비행거리는 약 4,500km, 고도는 970km, 속도는 마하 17로 탐지됐습니다. 일본 정부도 이 발사를 확인했고요. 탄도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통과해서 태평양에 낙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일본 열도를 통과하면서 일본에 피난 지시까지 내려졌고요.
네,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가 홋카이도 그리고 아오모리 지역에 피난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통과한 건 지난 2017년 후 5년 만입니다.
네, 일본 정부 어떤 반응 보였나요?
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를 폭거라고 규정하면서 강하게 비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대응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네, 한국 정부도 입장을 밝혔네요.
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또 4,000km 정도의 중장거리 미사일을 일본 열도 위로 발사했다면서 북한의 무모한 핵도발은 우리 군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결연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으로 주목받았던 기사 보겠습니다. 북한 선박 내용 기사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국적자가 운영하던 화물선이 또다시 북한 깃발을 달고 나타났다는 내용 기사인데요. 새롭게 북한 깃발을 단 선박은 최근까지 한국의 항구 등에서 발견됐던 안하의 6호입니다. 그런데요, 이 BOA가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 또 UN의 선박 등록 시스템, 아태지어 항만국 통제위원회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이 안하이 6호의 국제해사기구 등록번호가 현재 북한의 깃발을 달고 있는 락원 1호와 동일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락원 1호는 최근에 북한 깃발을 단 선박으로 지난달부터 북한 남포, 중국 항구를 왕복하는 모습이 마린 트래픽 등에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자 선박의 선적이나 이름은 변경이 가능해도요. 이 국제해사기구 등록번호, 이 IMO는 바꿀 수가 없는 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한때 안하이 6호였던 선박이 이제는 북한 선적의 락원 1호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안하이 6호는 건조 첫 해인 2005년 이후에 줄곧 중국 선적의 바이시앙 66호로 운항해 왔지만 올해 4월에 마셜 제도의 펄 마린 쉬핑이 새로운 소유주가 되면서 남태평양의 섬나라 니우에 깃발을 단 안하이 6호가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선박 회사가 마셜 제도의 주소지를 두고 니우에 같은 섬나라에 선박을 등록하는 편의치적 방식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실제 선박 소유주와 회사 국적은 마셜 제도 또는 니우에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BOA가 한국해양수산부의 자료를 살펴본 결과 이 안하이 6호는 지난 5월 16일에 한국 부산항에 입항해서 이틀 뒤에 출항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이 과정에서 선박 소유주의 일부 정보가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 선박 선주는 주식회사 JPL, 선박 운영자 국적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네. 자, 안하이 6호가 북한 선박으로 재탄생하기 전에 방문지가 한국 부산이었다는 점도 흥미롭지만 당시 운영자가 한국인이었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BOA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묻기 위해서 지난 4일 한국 부산 소재 JPL사와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는데요. 하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보면 한국 국적자가 운영했던 이 안하이 6호는 마지막으로 한국을 떠난 5월 18일과 북한에서 발견된 9월 사이 어느 시점에 이 북한의 선박 락원 1호가 된 겁니다.
네. 자, 지난 2016년에요. 유엔 안보리가 대북결의 2321호를 채택했는데요. 이게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선박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거죠. 또 미국과 한국 등은 북한과의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그 자체 대북 제재 조치를 시행하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안하이 6호가 북한 선박 락원 1호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또 미국의 독자 제재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건데요. 현재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이 사안을 조사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조만간에 공개될 전문가 패널 중간 보고서에도 이 안하이 6호와 관련된 내용이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다음 기사 알아보죠.
네, 세계적인 IT 기업인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북한 연계 해킹 조직인 징크가 유명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미국 기업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해킹 활동을 벌였다고 지적했다는 내용 기사입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미국의 비즈니스 전문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링크드인 위협 방지 방어 센터는 최근에 발표한 징크가 오픈소스를 무기화하고 있다 이런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네, 보고서 제목이 징크가 오픈소스를 무기화하고 있다라는 건데 내용을 좀 볼까요?
네, 이 보고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위협정보센터가 올 6월부터 미국, 영국, 인도, 러시아에 소재한 미디어, 방위 우주산업, 또 IT 서비스 분야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겨냥해 사이버 활동을 탐지했다고 소개하면서 포착된 기술, 기반시설, 도구, 연관 계정 등으로 볼 때 관련 활동이 북한 정부 후원을 받는 해킹 조직인 징크의 소행이라는 점에 높은 확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징크가 북한의 해킹 조직이라고요?
네,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이 있고요. 미국 재무부 등의 제재 대상에 오른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의 연계 조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해킹했다는 건가요?
네, 보고서에 따르면 징크는 올해 6월부터 구직 전문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링크드인을 통해서 표적을 삼은 업체 직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상대방의 직업이나 관심사에 맞춰서 접근을 시도했는데요. 주로 유명 기업들이 모집하는 자리에 지원을 독려하는 식이었습니다. 이들과 어느 정도 신뢰를 쌓은 뒤에 유명 메신저 프로그램인 왓츠앱을 통한 소통을 유도하고 이 과정에서 악성 코드를 심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전달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내려받은 표적의 컴퓨터에 침입해서 주요 정보를 탈취하고요. 통신망을 파괴하는 등 해킹 활동을 벌였습니다.
네, 자, 이번 주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요,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 또 이에 대한 미국의 전문가들의 분석 들어봤고요. 또 북한 깃발을 단 선박 운영자가 한국인이었다는 소식, 또 북한의 해킹 조직 징크의 미국 기업 직원들 해킹 내용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B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시간입니다. 미주 한인사의 선구적인 업적을 남긴 서재필 네 번째 시간인데요. 조선에 1차 귀국해서 활동한 뒤 다시 미국에 돌아와 재정착하는 과정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서재필은 1892년 콜롬비안 대학교에서 의학사 학위를 받고 졸업했습니다. 이로써 서재필은 조선인 최초로 서양 의학을 전공한 졸업생이 됐습니다. 이후 1년간 서재필은 인근 가필드 병원에서 수련의 과정을 밟았고 마침내 1893년 정식으로 의사 면허를 얻었습니다. 당시 서재필은 가필드 병원에서 근무했고 동시에 콜롬비안 대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이런 사실은 서재필의 결혼 사실을 알리는 신문 자료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 DC의 제임스 화이트 대위 부부가 막내딸 뮤리엘 조세핀 암스트롱 양의 결혼식 초청장을 보내왔습니다. 신랑은 의사 필립 제이슨으로 워싱턴의 저명한 의사이자 워싱턴 소재 의과대학에서 현미경학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워싱턴의 의사라는 기사 내용대로 서재필은 당시 워싱턴의 가필드 병원 소속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약 9개월 뒤 지역 신문에서 가필드 병원의 현황을 자세하게 소개하는 기사가 실렸는데요. 거기에 서재필의 상세한 직무가 나왔습니다.
병리학 세균학 실험실은 완전한 장비를 갖추었고 완전한 과학적 임상적 조사를 위한 모든 현대적 편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의사 필립 제이슨이 실험실 책임자였고 과학적, 임상적 조사 활동은 그의 감독하에 진행된다.
그 무렵 서재필에게 운명의 여인이 나타납니다. 앞서 서재필의 결혼식 기사에 실렸던 여인인 뮤리엘 암스트롱입니다. 그녀와 서재필이 처음에 어떻게 만났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서재필이 묵던 워싱턴의 호텔에 뮤리엘의 가족이 묵게 되면서 그녀와 알게 되었다는 아주 간단한 회고만 남아있습니다. 이들의 결혼식은 1894년 6월 20일에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당시 이들의 결혼식을 알리는 신문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렸습니다.
결혼식은 워싱턴의 커비넌트 교회에서 수요일에 거행될 예정이며 결혼식이 끝나면 화이트 대위의 저택에서 피로연이 이어집니다. 제이슨 부부는 7월 20일 이후 노스웨스트 14번가 916번지의 자택으로 돌아옵니다. 신부는 미국 철도편사업 창설자인 조지 암스트롱 대령의 막내딸입니다.
그런데 서재필이 의사가 되고 가정을 꾸릴 당시 조선에서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뒤 일본이 내세운 조선의 개혁파 정권이 갑신정변의 실패로 망명길에 올랐던 서강범과 박영효, 서재필 등 개화파 인물들을 귀국시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마침 대한제국 정부로부터 자문 역할을 부탁받은 서재필은 마침내 1895년 12월 25일 조국을 떠난 지 11년 만에 다시 귀국했습니다. 서재필은 조선에 있는 동안 독립협회를 설립하고 교육과 개혁을 지지했습니다. 그는 특히 세종대왕이 창안한 한국의 알파벳 시스템은 한글의 가치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1896년 독립신문이라는 최초의 한글 신문을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 대한제국에서 협성회를 조직하고 1897년 독립회관과 독립문을 건설하는 등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독립신문이 비판적 기능을 하고 독립협회 토론회가 거듭되면서 친러시아파 정부와 열강의 이권 침탈을 비판하자 친러파 정부와 러시아 측은 독립협회에 대해서 불만을 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서재필이 사주하기 때문이라고 서재필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재필을 미국으로 추방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고 서재필은 결국 1898년 5월 대한제국을 떠났습니다. 서재필은 부인 뮤리엘과 함께 일본을 거쳐 미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마치 미국은 쿠바 문제로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쿠바로 파병된 미군 병사들 사이에서 황열병이 유행하면서 전사자보다 병사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미군은 월터 리드 박사를 대책위원장으로 해 군의관들을 쿠바에 파송했습니다. 당시 그는 제자인 서재필을 찾았지만 그를 찾지 못하고 쿠바로 향했습니다. 한편 서재필이 워싱턴에 돌아와 이 사실을 알았지만 리드의 부대에 들어가기에는 때가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도 서재필은 미국 군의관으로 자원해 쿠바에서 실려오는 부상병들을 치료했습니다. 서재필은 군복무를 끝내고 다시 병원 개업을 준비하던 중 펜실베이니아 대학 부속인 위스타 해부학 생물학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초청받고 그곳에 취직했습니다. 연구원으로 몇 년을 보내던 서재필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1904년 위스타 연구소를 사직하고 자신이 다녔던 해리 힐맨 고등학교 1년 후배인 해럴드 디머와 함께 일크스베리에서 인쇄 문구 사업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성공적이어서 이듬해인 1905년 필라델피아 분점을 내고 필라델피아시 인명록 겸 상공록에 수록될 정도로 성공했습니다. 서재필도 훗날 이 시기의 일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내가 미국에 다시 돌아와 3년간이나 의학과 인연을 멀리하고 있었던 만큼 그 길에 낙후된 느낌을 금할 수 없었다. 나는 다시 대학 연구생이 되든지 아니면 다른 일을 해야만 했다. 그때 마침 펜실베이니아에 있는 한 학교 친구가 인쇄업을 경영하니 같이 해보자고 하여 나는 그와 함께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우리는 소규모로 시작하였으나 점차로 업무가 확장되어 1919년까지 여러 해 동안 필라델피아에서 상당히 큰 사업을 하였다.
서재필은 무려 14년 동안 사업에만 전념했는데요. 서재필 연구가인 한국숙명여자대학교의 이황직 교수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업을 시작한 직접적 이유는 한창 의사 커리어를 쌓아야 할 30대 초중반을 조선에서 다 바쳤기 때문에 3년 가까이 미국 귀환 이후에 일자리를 구하기가 의학 쪽에서는 좋은 일자리가 구하기 어려웠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뭐 일자리를 의학 쪽 일자리를 구해도 뭐 작은 연구원이라든지 이거밖에 못하기니까 생계를 써야 됩니다.
하지만 이황직 교수는 서재필이 사업에 전념한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자, 그런데 의학 쪽 자리가 부족한 거하고 하필 사업을 선택한 거하고 좀 다른 거거든요. 왜 하필 사업을 선택했을까? 저는 이제 당시 미국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모금 시대, the Gilded Age라고 해서 굉장히 경제 성장이 활발했던 시점이었습니다. 서재필에는 그 서재필이 볼 때 원래 서재필은 기업가 자질도 있었거든요. 해리 힐맨 아카데미 고학생 시절에도 방학 때 장사를 해서 생활비를 벌기도 했었고요. 그 무엇보다도 미국 문화에서 기업가가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는데 일단 사업을 시작한 서재필은 기업인으로 성공해서 좀 그 네트워크를 많이 형성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걸 통해서 훗날 조선 독립에 기여할 경제적 자원 그리고 인적 자원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1918년 이후 다시 독립운동에 참여하게 됐을 때 엄청난 자금을 서재필이 다 개인 자금으로 다 대부분의 자금 서재필 개인 자금으로 많이 충당을 했죠. 그리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독립운동에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사업에 전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샌프란시스코시 한인감리교회가 발행한 월간 대도 창간호에 실린 그의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계 문명국인이 힘써 실행코자 하는 희망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종교나 도덕을 발달케 하며 둘째는 지식을 배양코자 하며 셋째는 신체를 강장케 하며 넷째는 물질적 재산을 적치코자 하며 다섯째는 정부를 완전하게 조직하여 온갖 동포가 보호를 잘 받아 무슨 압제 속에든지 들어가지 않게 하고자 합니다. 문명국인은 오늘에도 이 몇 가지 목적을 위해 열심히 경쟁함이 저의 조상이 100년 전에 경쟁한 것과 같이 하니 그의 수고하는 결과로 오늘날 구미 각국에 있는 몇백만 명 남녀가 행복을 누리는지라 이 세상 어디서든지 어떤 사람의 자손이든지 막론하고 받을 만하게 된 사람은 도와주려고 예비하고 있는 이가 많을 뿐더러 그러한 남녀는 부하고 강한 나라 국민이 가는 곳마다 공경을 받느니라.
이 기간에 사업에 전념한 서재필이 조국인 대한제국의 현실에 전혀 무감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서재필은 1905년 자신을 찾아온 이승만과 윤병구를 도와 당시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보낼 청원서를 쓰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승만은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청원서를 전달하면서 미한 수호 조약에 따라 한국의 독립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내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오늘은 서재필 네 번째 시간으로 그가 1차로 조선에 귀국해서 활동한 뒤 다시 미국에 돌아와 재정착하는 과정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시대 26번째 시간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 46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시대
1932년 대통령 선거에서 프랭클린 루스벨트 후보의 당선은 미국 정치에서 힘의 균형에 변화를 주는 데에도 도움이 됐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가진 계층에서 인재를 등용해 주요 요직에 앉혔습니다.
1920년대와 1930년대는 미국인들이 미국의 여러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다루는 방식의 기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1930년대 미국은 대공황이라는 끔찍한 상황을 맞았고 루스벨트 대통령과 연방정부는 경제 대공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실험적인 새로운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1920년대와 1930년대 사회적 저항이 커졌습니다. 일부 흑인들은 불공정한 법과 관습에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1920년대와 30년대는 미국 여성들에게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난 시기였습니다. 여성들은 전통적인 의상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옷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인 일반 가정에 세탁기 같은 집안일을 대신할 발명품이 보급되면서 여성들의 가사노동 시간이 줄었습니다. 이 시기 미국 여성들은 적어도 대도시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미국 여성이 직업을 가졌습니다.
1920년대 이후 전통적으로 여성이 맡아오던 가사노동 시간이 줄고 직업을 가진 여성이 늘어나면서 미국 여성의 권리가 높아졌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여성운동이 이 시기에 새롭게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엘리자베스 스탠턴과 수잔 앤서니 같은 여성 지도자들의 오랜 노력으로 1920년 8월 26일 마침내 미국 여성들이 참정권을 얻었습니다. 1920년대와 1930년대 미국은 예술 분야에서도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작가인 어니스트 헤밍웨이, 윌리엄 포크너, 유진 오닐을 비롯한 여러 작가가 이른바 미국 문학의 황금기를 이끌었습니다. 1920년대 미국 최고의 건축가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와 다른 건축가들이 뛰어난 건축물을 설계했고 클라크 게이블 같은 영화 배우와 잭 베니 같은 라디오 방송 희극인은 이 시기 미국인들을 웃기고 울리는 것 그 이상의 역할을 했습니다. 영화와 라디오 방송은 여러 지역에 떨어져 사는 미국인들이 같은 정보를 공유하고 같은 관심사를 나눌 수 있겠죠. 미국 마을마다 영화관이 들어서고 일반 가정에 텔레비전과 라디오가 보급되면서 미국인 수백만 명이 같은 시간에 같은 텔레비전 방송을 시청하거나 라디오 방송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1920년대와 1930년대 미국은 정치와 경제, 사회적 전통과 미술 등 모든 분야에서 변화가 많았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변화는 미국 국경을 넘어 세계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일본의 진주만 공격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었습니다. 세계 강대국으로서의 미국의 현대사는 진주만 공격에서 시작됩니다. 일본의 진주만 공격은 역사의 흐름 속에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었고 이 사건은 신대륙 아메리카 땅에서 짧은 역사를 가진 나라였던 미국이 중립을 깨고 세계 강대국의 힘을 발휘하게 했습니다.
유럽에서 이 파시스트 지도자들의 성장은 1930년대 미국의 중립정책을 위협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와 독일 나치당이 가장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이탈리아의 베니토 무솔리니와 스페인의 프란치스코 프랑코가 세력을 키우면서 민주주의 이념과
미국에 가까운 동맹국들의 안보를 위협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가 폴란드를 공격하고 1939년 유럽에서 전쟁이 시작되면서 미국인들은 과연 미국이 계속해서 중립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다 결국 미국은 히틀러와 파시스트가 이끄는 다른 나라들과 전쟁에 나서게 되는데 미국의 첫 번째 전투는 유럽에서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첫 전투는 유럽 대신 진주만을 직접 공격한 일본에 대한 대응이었고 이를 시작으로 미국은 중립을 깨고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됩니다.
미국과 일본의 관계는 1930년대 내내 꾸준히 악화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두 나라 모두 중요한 산업 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은 동아시아, 특히 중국의 경제적, 정치적 미래에 대한 생각에 차이가 컸습니다. 1800년대 후반까지 일본은 고대 정치적 전통 속에 살던 나라였고 서양 세계와 접촉이 거의 없는 나라였습니다.
1853년 매튜 페리 제독이 미국 전함을 이끌고 일본을 방문했던 페리 원정으로 일본이 개항을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과 무역했고 이후 몇 년 동안 근대 산업 국가를 향해 거대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1920년대와 1930년대에 일본은 이미 강대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자체로는 석유나 고무, 다른 천연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식민지로 눈을 돌렸습니다.
구이요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boakorea.com, www.b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B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습니다. 인놀 아메리카, 이번에는 미국 여성 최초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제인 애담스 소개합니다. 노시찬 기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사회개혁가이자 평화운동가이며 미국 여성 최초의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제인 애담스를 소개해드립니다.
본명 로라 제인 애담스는 20세기 초반 세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미국 사회사업의 개척자였습니다. 그는 북미주 최초의 사회복지기관인 헐하우스의 창설자였습니다. 또한 학자이고 작가였으며 여성과 이민자 등 약자들의 권익을 위해 싸우고 세계 평화를 주장한 여성이었습니다. 제인 애담스는 미국 여성 최초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였습니다.
제인 애담스는 1860년 미국 중부 지방인 일리노이주 시더빌에서 9남매 중 8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존 애담스, 어머니는 세라 웨버였습니다. 아버지는 재분소를 운영하는 부호였으며 16년 동안 일리노이주 상원의원을 지낸 지방정치 지도자였습니다. 남북전쟁 때는 북군에 들어가 장교로 복무했습니다. 그는 에브라햄 링컨 대통령의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제인 애담스는 1881년 일리노이주에 있는 락포드 여성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17명의 졸업생 중 수석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무렵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많은 유산을 남기고 아버지가 타계하자 제인 애담스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여자의과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몸이 약하고 자주 병을 앓아 공부를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제인 애담스는 의사가 되려는 꿈을 포기하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1883년 유럽으로 떠났습니다. 제인 애담스는 그곳에서 영어와 글쓰기를 연마하는 한편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견문을 넓혔습니다. 27살이 되던 해 애담스는 락포드 여성신학교에서 만난 친구 엘렌 스타와 함께 두 번째 유럽 여행을 갔습니다.
제인 애담스는 영국에서 음식을 얻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는 빈민들의 행렬을 보았습니다. 또한 주민 정착 사업인 토인비 홀을 볼 기회도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실험적으로 시행되는 런던의 이스트 엔드에 있는 사회복지기관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공장지대였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애담스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영국인의 의식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애담스는 가난한 이민자들이 많은 미국 대도시 시카고에도 그 같은 장치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시카고는 애담스의 고향에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도시입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애담스는 1889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으로 친구와 함께 비어있던 시카고의 대저택을 임대했습니다. 이 건물은 찰스 헐이라는 사람이 지은 건물로 건물 이름도 헐하우스라 불리웠습니다.
두 친구는 이 건물로 이사를 하고 공장지대 빈곤층 주민들을 위한 자선사업과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시민의 거의 80%가 이민자들인 도시 빈민가에 커뮤니티 센터가 등장한 것입니다.
두 사람은 아침에는 유치원을 운영하고 오후에는 초등생 또래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저녁에는 어른들을 위한 클럽을 운영하거나 대학 수준의 다양한 학과 과정을 제공했습니다. 사실상의 야간 학교였습니다. 동시에 이곳저곳을 돌며 지역 주민들의 어려운 사정에 대해 자주 연설회를 갖고 기부금을 모았습니다.
부유층 가정의 젊은이들에게는 어린이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주고 아픈 아이들을 도와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상담해 주도록 요청했습니다. 홀하우스가 문을 열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도움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해에는 매주 약 2,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찾아올 정도로 홀하우스는 인기가 높았습니다.
헐하우스는 늘어나는 수강생들을 돕기 위해 서비스와 시설을 늘려나갔습니다. 처음으로 증설된 시설은 미술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타가소, 공동주방, 커피하우스, 체육관, 수영장이 차례로 들어섰습니다. 여학생들을 위한 기숙시설도 마련되고 책을 재본하는 곳, 미술실, 음악학교, 연극반, 순회도서관, 취업지원실, 노동자박물관도 마련됐습니다.
홀하우스는 13채의 건물과 운동장 1개, 위스콘신주 제네바 호 근처에 야영지까지 세워질 만큼 커졌습니다. 또 젊은이들이 사회사업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의 저명한 사회사업가와 사회개혁가들이 이곳을 거쳐갔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예술인들이 이곳에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 활동을 벌였습니다.
헐하우스는 미국의 국가적 복지기구의 롤모델이 됐습니다. 아담스는 사회복지 전문가로 전국적인 유명인사가 됐습니다. 명성이 알려지면서 점차 보다 폭넓은 책임을 맡게 됐습니다. 1905년 아담스는 시카고 교육국과 학교관리위원회의 의장을 맡았습니다. 1908년에는 시카고의 시민과 자선학교의 설립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는 자선과 교정을 위한 전국회의의 첫 여성 회장이 됐습니다.
그는 또 이민자와 흑인에 대한 사법제도의 정립을 위해 힘썼습니다. 1909년 전국 유색인종협회가 창설됐을 때 애담스는 간부위원으로 활약했습니다. 애담스는 강력한 여성의 참정권 주창자였습니다.
시민의 생활에 관련되는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적극적으로 활동한 점을 높이 평가한 명문 예일대학교는 애담스에게 여성 최초의 명예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한때 미국 언론은 애담스를 미국의 유일한 성녀라고 표현했습니다.
제인 애담스는 1910년 전국 사회사업가 회의에서 최초의 여성 의장이 됐습니다. 1912년에는 진보당의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 후보의 선거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전당대회에서 처음으로 후보 지명 연설을 한 여성이 됐습니다. 1915년 애담스는 미국 여성평화당 의장에 추대됐습니다. 애담스는 미국 시민자유연맹 아메리카 시빌 리버티스 유니언의 설립자이기도 했습니다.
같은 해 헤이그에서 열린 국제여성회의는 평화와 자유를 위한 여성국제연맹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애담스를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애담스는 1929년까지 조직의 국제회의를 주재했고 물러난 후에도 평생 명예회장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제인 애담스는 평화주의자였습니다. 당연히 제1차 세계대전에 미국이 참전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이 때문에 애담스는 언론으로부터 맹비난을 받았습니다. 미국 혁명의 딸들이라는 단체로부터는 제명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참극과 대공황 등이 발생하면서 제인 애담스의 평화론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애담스는 허버트 후보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재직하면서 적국의 여성과 어린이들을 위한 구호 활동도 전개했습니다. 국경을 초월한 그 같은 노력으로 제인 애담스는 1931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같은 해 그와 함께 평화상을 공동 수상한 니콜라스 머레이 버틀러도 세계 평화의 주창자였습니다.
그녀에게는 특별히 일생 동안 함께한 파트너와 후원자들이 있었습니다. 대학생 때 만나 헐하우스를 같이 시작한 앨런 스타는 평생을 같이 한 동지였습니다.
제인 애담스는 미 개척 분야인 사회사업, 사회복지의 개념을 정착시키고 그 표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아가 사회사업을 사회학과 접목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한 인물이었습니다. 애담스는 살아있는 동안 여론조사에서 미국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여성,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여성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일리노이 주립대학은 사회사업대학원을 제인 애담스 칼리지 오브 소셜워크로 명명했습니다.
제인 애담스는 1926년 심장마비로 알아누웠습니다. 불행히도 그 후로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1931년 12월 10일 오슬로에서 노벨 평화상이 수여되는 바로 그날 제인 애담스는 발티모어에 있는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1935년 75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장례식은 그의 평생 활동 근거지인 헐하우스 정원에서 거행됐습니다. 장례식에는 수천 명이 줄을 지어 그녀에게 조의를 표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미국의 사회복지 개척자이고 미국 최초의 여성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제인 애담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주도 건강하고 희망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